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사탄의 영적 공격 속에서 승리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 정동수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신앙성장을 하고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주 비장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여기 그 PPT에도 나온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그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끄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탄과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전쟁이나 싸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형태는 뭐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고 서로 양쪽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일명 뭐 난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한쪽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처한 직면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는 후자에 속하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원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영적 전투에 임해야겠지만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사탄을 뭐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냥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그 사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지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죠. 그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탄은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 루트도 다양화하고 또 영적 공격 방법도 고도화를 하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임해하고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그 천상의 존재들 중 으뜸이었죠. 그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사탄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완전했고 아름다웠고 지혜로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국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시퍼는 사탄과 같이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나르는 자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그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뭐 사탄 또는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사탄의 그 S를 대문자로 써서 세이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마귀로 쓰일 때는 유일하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데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그 사탄에게 속아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죠.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그 단수로 쓰일 때는 어데블, 그 다음에 복수로 쓰일 때는 데블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루시퍼란 이름을 가졌던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능력은 뭐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사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하나님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순간에 그 한국에도 계실 수 있고 또 미국에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사탄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마귀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더 데블,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볼드체로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그 대적 마귀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할 수 있다면 여기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그 삼킬자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 사탄의 악의 조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이라는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뒤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탄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가 그 환상을 알려주려고 다니엘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아서죠. 그렇게 가지 못하다가 그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그 21일 만에 그 다니엘에게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를 막고 그 미가엘 천사장과 싸울 수 있는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권위 아래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 중 하나겠죠. 다시 말해 페르시아 왕국의 왕과 신하들을 사탄의 의도대로 통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그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유럽 할 거 없이 여러 나라들을 악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시대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탄을 볼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개역성경에 나오는 우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슬피 우는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는 용, 옛뱀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면 되게 혐오스럽죠. 그렇죠? 혐오스럽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탄을 그 생각하는 이미지는 아주 무섭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아주 무섭고 옛 뱀처럼 아주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저승사자 이미지, 그러니까 어두운 지옥을 뭐 통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옥문을 지키는 그런 무섭고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지옥을 싫어하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의 그 불호수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지옥을 가기도 두려워하고 또 듣기도 두려워하고 근처에 가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라면 우리를 짓밟거나 그 억압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속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사탄은 가장하고 변개 변심에 아주 능합니다. 상황에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를 하고 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도 아주 잘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지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처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욥기를 보시면 그 사탄이 그 하나님의 처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사탄은 타락을 했고 타락을 한 상태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천국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탄이 그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한 이후에 완전히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사탄의 활동 영역은 그 물리적인 땅, 지구부터 하늘, 우주부터 하나님의 처소까지 그 활동 영역이 아주 넓지만 그 7년 환란기 중간에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세상으로 내쫓긴 후에 그 활동 영역이 아주 작아지고 그래서 큰 분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활동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사탄이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화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실족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탄 문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견해는 모든 문제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감기가 걸려도 사탄 때문이고, 또 뭐 시험을 망쳐도 사탄 때문이고. 근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고 두렵게 만들겠죠. 모든 문제가 사탄 때문에 일어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불성실하게 일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일한 이유가 자기의 뭐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방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사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자기 어떤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상하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견해는 사탄의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고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을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그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주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그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제언자는 바로 그 불호수에 던져지지만 그 사탄은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 결박돼서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다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풀려나야 된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must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그냥 바로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참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천년왕국 때 그 사탄이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에게 속게 돼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사탄의 편에 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을 봐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천년왕국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천년왕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그 몸의 부활이나 아니면 휴거를 통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들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유혹에서 그 유혹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 7년 환란기를 아주 힘들게 통과한 사람이죠. 7년 환란기 동안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힘들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그런 유혹의 영향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런 힘들게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자녀들은 구원에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다윗의 왕좌에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도 같이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죠. 영화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환란기를 어렵게 통과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란기를 어렵게 통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체험담과 간증 스토리가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정말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완벽한 환경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년왕국 시대에 사탄이 풀려나자 정말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정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런데 우리가 사는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탄이 사망 권세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사탄의 그 속이고 미혹하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을 하고 속이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가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욥기죠, 욥기. 예, 욥기에 보시면 그 사탄이 그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뭐 농작물을 파괴하고 가축을 죽이고 그 욥을 그 육체적인 질병, 고통을 가하면서 공격을 하죠. 즉 사탄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을 부정한 영을 쫓아내서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그 여기 마가복음 5장을 내용을 보시면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나오죠?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그 4절에 보시면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다. 그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신체적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뭐 이러한 사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렇게 뭐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와도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영에 몸이 완전히 장악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내용이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부정한 영에 완전히 장악되고 휩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은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메시아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례처럼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들만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불구이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치유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몸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성도들의 육체를 공격을 하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그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미혹하고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은 꾸짖기 시작하여 예수님은 꾸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잔이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정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는 것을 막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대신 속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 사탄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세상을 망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서 그 온 인류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한 것도 사탄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에게 배도하게끔 하나님을 배도하게끔 만든 장본인도 사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뭐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할 때도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루시퍼를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는 아주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몸을 보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그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하게도 악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의 자유의지대로 그 결정한 결과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V 뉴스에서 간혹 그 잔인한 살인 사건이 보도가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TV 뉴스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살인자, 잔인한 살인자를 창조를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잔인한 살인 사건을 허용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자유의지대로 살인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죄가 이 세상에서 발생을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와 사탄의 유혹이 딱 결합을 하면 죄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여기서 성경이 그 잉태라는 단어를 쓴 사실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잉태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 혼자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들,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재물을 좋아하고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죄가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도 뭐 사탄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베드로가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첫째 제자였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을 하시면 그 베드로 자신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욕망이 있었죠. 그런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자 그 꿈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사탄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사탄이 아담과 이브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죠. 아담과 이브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뭐 로봇 조정하듯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죄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죄의 문에 들어오라고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반응을 해서 우리의 두 발로 그 죄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죄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서로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아주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유혹에 아주 약하죠.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개개인의 약점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도 고려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뭐 단적인 예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그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주린배를 채우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전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을 사탄이 알고 주린배를 채우라고 돌이 빵이 되게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각자의 약점과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탄의 의도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죄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처한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시험하고 유혹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부정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바로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고 선하신 그러한 생각들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그 육신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부정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정한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룩과도 같아서 우리 안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나고 골마 터지고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큰 이상한 것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한 생각은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그 암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을 바로 제거를 해야지 그 암세포를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공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주는 부정한 생각이 생겼다고 느끼고 감지할 때 그것을 사로잡고 절단해서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것들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우면 채울수록,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사탄이 주는 부정하고 경건하지 않는 생각들이 머물러 있을 공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게 삼길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로운 것, 선한 걸로 가득 채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키겠죠. 그냥 우리를 이 사람은 삼킬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 미혹과 유혹을 걷어들이고 우리를 패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패싱하면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 30년 동안 과학기술들,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그 영적으로 속이고 공격을 할까요? 뭐 좀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그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 그 사탄이 부정한 영을 사람에게 몸에 보내서 그 몸을 장악하게 하고 그 결과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자기 자신을 뭐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뭐 얼마나 빈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2000년 전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축적돼서 엄청나게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 방법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방법,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발전된 과학기술들을 이용한 고도화된 방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고 미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젊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20, 30년 전과 지금과 지금 이 시대와 비교를 하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그 정보통신 기술은 그 ICT, 영어로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ICT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보통신 기술이 잘 사용이 된다면 유익한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겠지만 이게 잘못 사용된다면, 오용된다면 그 장점보다는 해가 훨씬 많겠죠. 그 거짓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보들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한 그런 영적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ICT를 이용한 소셜미디어죠. 그 언제부터인가 이 소셜미디어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붙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그 공유가 되고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오고 갔는지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올라오는 뭐 사진들이나 스토리들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모두가 뭐 거의 대부분이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 포장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신만 초라해지고 자신만 불행해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를 하게 되죠.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체적으로 자해를 하는 것처럼 그 정신적으로 자신을 자해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셜미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느끼게 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그 되는 것이죠. 그 통계적으로 볼 때 ADD, 뭐 ADHD, 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 등 정신질환 관련 지표들이 또 자살률까지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와 그 개개인의 정신 상태는 사탄이 그 정신 세계를 그 공격하는데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탄이 우리들, 뭐 특히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창조하신 목적과 가치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ICT라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도구를 써서 개인의 정신세계를 공격하는 것과 함께 그 ICT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소 단위죠.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문제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삽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들, 그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부부들도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아이들도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들, 그러니까 자아나 인격이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조차도 불법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사탄이 주는 그런 그 아주 음란한 것들에 빠져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설상가상으로 뭐 새로운 문제들, 뭐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화가 없는 가정, 더 나아가서 이혼하는 가정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탄의 유혹에 아주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너무나도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 혼자 살아도 그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을 낳고 키워서 왜 고생길에 접어들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동거는 괜찮아도 결혼은 안 된다는 비혼주의 커플들도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이 성 정체성 문제에 아주 취약하죠. 사탄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성별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주입을 시키고 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LGBTQ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는 것이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고 그 더 정당하다고 다음 세대를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그 인력을 채용할 때 다양성 지수라는 게 있죠. 그 다양성 지수에는 그 인종, 뭐 피부색이죠. 뭐 국가, 뭐 성별, 뭐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별을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구태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별은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좀 더 그 현대적인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을 채용을 할 때 그 다양성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성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별을 생각할 때 성별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면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게이 선생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성별이 두 개라고 교육을 할까요? 아니죠. 성별이 다양하다고 교육을 합니다. 요즘에 뭐 보면 LGBTQ가 아니라 뭐 LGBTQ 플러스 그래서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그 진화론처럼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에 지금 현재 고착화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ICT 도구를 사용해서 개인의 정신 세계를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이런 고도화된 그 사탄의 공격 전략은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 공격이 아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 자살률, 이혼율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부합하는 뭐 결혼율이라든지 출생률은 계속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갈등과 충돌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마귀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해서 세상적이고 악한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퍼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자극하며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빨라지고 방대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유용한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주는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손에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기만 하면 그 사탄이 주는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것이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부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탄의 영적 공격은 더 다양해지고 더 고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영적 공격에 대처하기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사탄 마귀에 압도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보다 그 아주 강력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일까요? 예. 사탄은 첫째로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자로 불우수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승패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탄에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두째로 사탄이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정말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모임을 통해서 사탄의 영적 공격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마지막 시대, 과학 문명이